네, 이 시간 모압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끝부분은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자 청중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여 열국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열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46장에서 51장까지 나옵니다. 총 10개의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이름입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바벨로니아입니다. 오늘 본문 48장은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압에 대한 예언은 다른 열방과는 다르게 특이한 점 두 가지가 발견되는데요. 첫 번째로 예언의 분량이 많습니다. 긴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압 지역의 도시와 지명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48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용이 많습니다. 47개 구절 모두가 모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에스겔 등의 성경의 다른 선지자들도 모압에 대한 예언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라 규모가 컸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 군동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입지나 영향력은 결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다른 열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모압에 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이한 점은 많은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48장에서만 총 25개의 지역과 도시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봤을 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본문의 저자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1차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압이 어떤 나라인지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이스라엘이 무척이나 이 잘 알고 있는 이 모압 땅에 이 전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아버지의 본심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덧붙여서 오늘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모압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 모압 지역은 비옥한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땅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포도 생산지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렇기에 부유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모압 지역은 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동쪽 지역이었고요. 이 사해바다 밑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주했던 롯의 혈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잘 알려져 있던 나라, 이 모압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은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모압이 특별한 예고 없이 순식간에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의 파멸은 임박해 있으며 슬픔과 탄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모압은 BC 6세기경에 실제로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왜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모든 열국 심판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우상 숭배 그리고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같은 피를 나눈 족속이지만 여호와 신앙을 따르지 않고 그모스 신을 따르며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모스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교만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교만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타인을 무시하거나 잘난 척하는 등의 이 교만한 성품이나 기질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모든 행동을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와 같은 흐름과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교만에 빠져 있는 이 모압을 하나님은 취하게 하겠다,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굶으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취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취한다는 것은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더 나아지려는 의지조차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유리한 지형 조건과 이 비옥한 토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 산업, 이러한 것들이 주는 그 풍성함은 이 모압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자랑거리가 그들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그들의 심판을 받을 이유를 하나 더 언급하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스르와 이 바벨론에 의해 망할 때 마치 도둑이 현장에서 잡혀서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 모압이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사람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거나 원한 관계에 있어서 그랬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모압은 교만했고 이스라엘을 보며 분노했으며 이스라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른 민족이 아니라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에 모압이 심판받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 땅 모든 민족이 소유한 모든 힘과 부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힘과 풍요로움을 믿고 다른 나라를 업신여기는 것, 다른 나라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임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자명합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된 더 특별한 이유와 죄악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세상을 통해서 평안과 이 안식을 누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압이 저지른 악행과 똑같은 패턴으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렇다면 같은 조상의 핏줄을 이어받은 모압, 이스라엘과 근접해 있었던 모압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맞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를 삼았어야 맞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고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이 말을 할 때마다 머리를 흔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웃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압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고발하는 모압의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는 저와 이 여러분 또한 모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조롱하고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당을 지어서 수근수근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누군가를 비웃고 험담하는 것을 때때로 즐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누군가를 비웃고 험담하는 행동, 누군가를 조롱하고 판단하는 행동들, 이것이 우리의 불편한 자아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하다 말씀하신 이 마음, 남을 조롱하고 비웃는 마음, 그 출발점이 되는 이 판단하는 마음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러분, 나 자신의 죄를 알게 되면 남을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려고 했던 상대방의 이 연약한 모습이 내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죄를 모르면 자꾸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유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교만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함으로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이 아침에도 주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잠언 말씀에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는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잠언서는 이 교만과 겸손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하지만 겸손하면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기독교 칼럼에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견딜 수 없어하는 마음입니다. 겸손은 나의 죄를 보고 견딜 수 없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속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커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행동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행동들은 교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어서 성경은 이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모압의 자랑거리였던 이 포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심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실과와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신마는, 이 신마라는 곳은 모압의 포도 생산지를 지칭합니다. 모압의 포도주가 얼마나 유명한지 이 바다를 건너 대륙으로까지 수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압은 막대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막대한 부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빼앗깁니다. 이어지는 48장 이하에 이 내용들은 이제 전부 다 모압의 심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압을 보시며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여러분, 이처럼 모압의 심판을 보면서 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와 정의로 모압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 가운데 자기의 백성들을 자비롭게 여기시고 울고 계십니다. 심판받은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결론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이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담기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말씀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의 우상 숭배와 교만을 엄중히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을 향해 눈물 흘리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양립할 수 없는 심판과 자비가 공존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이처럼 크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하고 오해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고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크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때야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모든 행동들을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때야만이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와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께 낱낱이 자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간구하고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